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일 일요일 BOE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BOE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대응 방안을 논의한 데 대해 북한 당국이 이중잣대, 자주권 침해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영내 불안정만 초래한다며 북한의 적대 정책이 없는 만큼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철수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 국장은 오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유엔 안보리가 미국 등 서방 세력의 군사활동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자위적 조치들을 문제 삼는 건 명백한 이중 기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무기 시험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의 지적처럼 어떤 위협도 준게 없다며 이는 자주권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앞서 1일 비공개 회의를 열어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했지만 공동성명 채택 등 구체적 조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AFP 등 일부 매체는 유엔 외교관들을 인용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공동성명 합의에 실패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미국 유엔 대표부 대변인실은 안보리 소식 관련 BOA에 북한 정권의 거듭된 유엔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해 우려하며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위반 행위는 영내 불안정과 불안을 더 크게 한다며 하지만 미국은 북한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길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이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당국에 대화 관련 구체적 제안을 했지만 아직 답이 없다며 미국 정부는 북한과 모든 범위의 문제들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한국 법원이 북한에 외부 정보와 물품을 보내는 탈북민 단체들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통일부의 처분에 대해 엇갈린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1일 탈북민 단체 큰샘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북한 주민에게 식량 등을 전달해 생명권을 보호하고 자유민주주의 평화 통일을 위한 의식 변화를 위해 사업을 시작했다는 원고 측 주장은 원고 측 설립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긴장 조성과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 안전 위험은 기본적으로 북한 정권의 도발 위협에 기인한 것이라며 북한 정권이 도발 위협의 명분으로 삼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익을 해한 행위라고 판단한다면 한국에 북한 체제 정권의 우호적인 활동을 하는 법인만이 남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같은 서울행정법원의 행정5부는 전날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비슷한 소송 1심 판결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전단 살포가 남북 적대 행위 중단 합의에 정면으로 반하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 빌미가 돼 남북 군사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며 전단 살포가 공익을 침해했다는 통일부의 주장과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탈북민 박정호 씨가 운영하는 큰샘과 그의 형인 박상학 씨가 대표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통일부가 지난해 이들의 활동이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조성해 공익을 해쳤다며 법인 허가를 취소하자 각각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망자가 70만 명을 넘어선 데 대해 애도를 표하고 미국인들에게 조속한 백신 접종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런 통계는 고통스러운 중대 지표라며 그러나 슬픔에 무감각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코로나 대유행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으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놀라운 사망자 규모는 백신 접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다며 미국인들에게 백신 접종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내일이 북한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내일 북한은 흐리고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적어도 글피 수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22도, 최고 기온 13도에서 25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m, 먼 바다는 3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 평양은 오전에 흐리고 비, 오후에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고, 낮 최고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BOE 세계 뉴스였습니다.
이탈리아의 수상도시 베네치아에 얼마 전 아주 큰 바이올린 형태의 배가 떴습니다. 바이올린의 앞면 위에 바이올린과 첼로, 비올리스트들이 자리를 했고요. 검은 옷의 모자로 이 바로크 시대 분위기를 낸 뱃사공이 바이올린 배를 움직여서 선상 연주회를 이끌었습니다. 물 위에 흐르는 바로크의 선율, 운하의 물결 따라 바람 따라 퍼져나가는 음악 소리에 크고 작은 곤돌라 배들의 관객을 싣고 그 뒤를 따랐는데요. 코로나 대유행으로 활기를 잃었던 관광도시, 문화도시를 이제 다시 찾아달라며 베네치아의 회복을 알렸던 예술적 이벤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의 음악 여행 도성문입니다. 오늘은 이 바이올린 배에서 연주했다는 이탈리아의 작곡가 안토니오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4개 가운데 겨울로 음악여행 시작합니다. 2악장 라르고, 존 코릴리아노의 바이올린, 레너드 번스타인의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F단조 작품 번호 8의 4, 4개 가운데 겨울, 2악장 라르고 느리게 였습니다. 바이올린의 이탈리아계 미국인 작곡가이자 바이올리니스트 존 코릴리아노, 레너드 번스타인이 이끈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고전 음악 클래식의 깊이와 향기에 빠져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일요일 밤과 월요일 새벽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니콜로 파가니니의 카르네발 드 베니스라는 곡 들어보실 겁니다. 오 맘마 맘마 까라라는 제목의 이탈리아 나폴리 민요가 바탕이 된 곡이라는데요. 이 왈츠 춤곡 같은 그런 느낌이 많고요. 파가니니 이후에 많은 작곡가와 연주가들이 다양한 악기를 위한 편곡을 또 했습니다. 1950년대 미국 팝송입니다. The Dog in the Window라는 곡에서도 이 곡의 느낌을 살짝 엿볼 수가 있습니다. 19세기 최고의 금관악기 음악 작곡가들의 작품을 모아서 연주한 코넷 연주자 존 왈레스가 연주하는 파가니니의 베니스 카니발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이 보내드리는 주말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시고요. 막스 브루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이어집니다. 1800년대 독일의 작곡가입니다. 멘델스존을 잇는 낭만주의 바이올린 음악을 이끈 작곡가라고 불리는데요. 제1번 바이올린 협주곡 G장조 작품 번호 26입니다. 미국의 바이올리니스트 루제로 리치, 피에로 감바가 지휘하는 런던 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막스 브루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G장조, 피에로 간바가 지휘하는 런던 교향악단과 바이올리니스트 루지에로 리치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오케스트라를 위한 세레나데 2번 준비하고 있습니다. 브람스의 첫 교향곡은 40대 초반인 1876년에 나왔습니다. 다른 작곡가들은 음악 세계를 완성하는 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브람스는 40대 초반까지도 베토벤의 교향곡 같은 그런 작품을 쓰기 위해서 많은 공을 들였기 때문이라는데요. 그 사이에 그 스승인 슈만의 아내 클라라 슈만의 도움으로 지역의 작은 궁정악단의 합창단 지휘자로 일하면서 비교적 가벼운 느낌으로 오케스트라 작품을 쓰게 됐습니다. 피아노 협주곡 1번, 또 오케스트라를 위한 세레나데 1번, 2번 이 작품들이 그렇게 탄생을 합니다. 특히 세레나데 2번에는 그 평생에 마음에 든 연인이자 음악적 동반자였던 클라라 슈만에게 이 곡에 대한 의견도 묻고 또 평을 받았던 편지 내용도 알려져 있는데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것, 마치 아름다운 꽃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 기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상하고 우아한 선율이고 아주 독특한 울림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클라라 슈만의 감상이 있는 곡입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세레나데 2번 A장조 작품 번호 16의 5악장 론도 알레그로입니다. 헝가리 지휘자 이스트반 케르데스가 지휘하는 런던 교향악단입니다. 시골 마을 소달구지에 예쁘게 머리 딴 여학생이 타고 있습니다. 쇳덩구리를 찾아서 신나게 놀고 있던 남학생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손인사를 하지요. 물 건너 마을에 있다는 귀신 나온다는 집으로 탐색을 가고 함께 배도 타고 또 갑작스럽게 내린 소나기도 맞으면서 빠르게 친해지지만 심한 감기에 걸려서 여학생이 먼저 서울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들의 첫 만남이 추억이 됩니다. 평양 대동이 고향인 작가 황순원 선생의 소설 소나기가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먼지 쌓인 책장을 정리하던 대학생 지혜가 어머니 주희가 모아둔 편지와 노트를 읽으면서 아 예치해 하다가 그래 클래식하다고 해두지 뭐 하면서 어머니 주희의 이야기, 첫사랑 이야기에 빠져듭니다. 2003년 한국에서 만든 영화 클래식의 도입부입니다. 현대, 그러니까 지금을 살고 있는 지혜에게는 엄마 주희와 첫사랑 준하의 이야기가 촌스럽기도 하고 풋풋하고 또 애틋하기도 한데요.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한 학교에서 준하는 친구 태수의 정혼자 주희에게 보내는 편지를 대필하고 있었고요. 현재를 사는 지혜도 연극반 연출자 상민을 좋아하는 친구 수경의 부탁으로 연애 편지를 대신 써주고 있습니다. 엄마의 첫사랑을 알아가는 사이 자신도 첫사랑, 짝사랑을 하고 있는 지혜의 이야기가 묘하게 연결됩니다. 지혜의 역을 맡은 배우 손예진 씨가 한 세대가 차이 나는 엄마 주희로 연기를 하는 1인 2역을 맡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야기 초반에는 그래서 인물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약간 헷갈리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서로의 친구 때문에 속마음을 꺼낼 수 없었던 엄마 주희도 딸 지혜도 진정한 사랑을 확인하는 계기가 있습니다. 주희와 준하는 눈물에 이별을 하고 서로 다른 이와 결혼을 하지만 소나기가 쏟아지던 날 함께 비를 맞으면서 뛰었던 지혜와 상민은 서로의 마음을 고백하고 연인이 되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지혜와 상민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운명 같은 필연이었습니다. 이루어지지 못했던 주희와 준하의 사랑이 맺어준 지혜와 상민이었는데 과연 어떻게 이어진 것일까요? 딸 지혜가 엄마 주희의 첫사랑 편지를 읽고 있을 때 주희와 준하의 풋풋한 사랑이 피어나고 있을 때 독일의 작곡가 오르가니스트 요한 파헬벨의 이 곡이 잔잔하게 흐릅니다. 주제 멜로디가 반복되는 형식이라는 뜻의 캐논 D장조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의 주말의 음악 여행 듣고 계십니다.
이탈리아의 오페라 작곡가 아밀카레 폰케일리의 오페라 라 지오콘다의 아리아 하늘과 바다, 스웨덴의 테너 가수 유시 빌링의 목소리였습니다. 폰케일리, 이름이 익숙지 않은 1800년대 작곡가입니다. 무려 11개의 오페라를 만들었고요. 또 오페라의 거장으로 꼽히는 푸치니, 마스카니를 가르친 스승이기도 한데, 정작 그의 이름을 알려진 작품은 거리의 가수라는 뜻의 라 지오콘다 뿐이랍니다. 오페라 라 지오콘다는 눈먼 어머니와 사는 거리의 가수 지오콘다가 공작을 사랑하는데요. 공작은 다른 여인을 사랑하고 또 그 여인은 종교재판소장의 아내입니다. 또 지오콘다를 짝사랑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오콘다가 자신을 멀리하니까 이 사람은 또 지오콘다가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없애려고 하는데요. 이를 알게 된 지오콘다가 자신을 희생해서 공작의 사랑을 지켜준다는 그런 줄거리의 오페라입니다. 3막의 발레곡 시간의 춤과 함께 오페라 지오콘다를 대표하는 2막에 흘렀던 공작의 아리아 하늘이여 받아요. 스웨덴의 테너 유시 비엘링의 목소리였습니다. 영국의 현대 작곡가 랄프 본 윌리엄스의 말벌 서곡 이어집니다. 고대 그리스의 극작가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곡 말벌 공연을 위해서 만든 음악인데요. 연주 앞부분에 오케스트라의 왼쪽 오른쪽을 오가면서 흐르는 아주 가늘고 높은 음의 연주가 마치 벌이 날아다니는 그런 소리까지 들립니다. 키스바 켈스가 이끄는 본머스 교향악단입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다음 시간에도 고전 음악 클래식과 함께 세상으로의 여행 준비하겠습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